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이번 주 뉴욕에서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어제 미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다시 핵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북한의 그 같은 주장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누구와 협상하는지 알고 있고 그들의 입장도 알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은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경제적 제재 완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신뢰 구축 방안은 미국의 지지와 동의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오늘 공개한 한국합동참모본부의 기관지 합참가을호에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간다는 뜻의 한자 성어 동주 공제 정신으로 같이 갑시다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또 이런 신뢰구축 방안은 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 일부구역에서의 지뢰 제거와 전사자 유해 발굴과 송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는 현재 우리의 상황에 고무되어 있지만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것 또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동주공제 정신이 승리하리라고 믿고 있다며 바로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미 사회주의 국가 쿠바의 최고 지도자인 미겔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 의장이 어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디아스카넬 의장이 어제 정상회담을 하고 주요 상호 관심사와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디아스카넬 의장은 지난 2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정치, 경제, 군사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4월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디아스카넬 의장은 내일 중국에 이어 베트남과 라오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오늘 0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전면 재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란은 이미 미국의 제재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는 매우 강력하고 전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란산 원유와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 언론은 이란산 원유 주요 수입국인 한국과 일본, 인도 등이 6개월간 한시적 제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일부 국가들이 한시적 제재 면제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면제 대상국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오늘 국영 텔레비전으로 방영된 연설에서 이란은 계속 원유를 수출할 것이며 미국의 제재를 깨뜨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15년 동안 상품 분야에서 30조 달러, 서비스 분야에서는 10조 달러치를 수입할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오늘 상하이에서 개막한 제1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시장 개방과 해외 상품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중국이 향후 15년 동안 해외 상품 수입 규모로 제시한 24조 달러보다 약 6조 달러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또 교육과 통신, 문화 분야의 시장 개방을 가속하고 해외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 출신의 이주자 행렬 캐러번의 첫 번째 행렬이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1,000명이 넘는 이주자 행렬이 어제 멕시코시티에 도착해 현지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수용소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온두라스 출신 이주민으로 멕시코시티에서 500마일 정도 떨어진 미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 이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주 뉴욕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군축을 담당하는 유엔 총회 1위원회가 북한 관련 결의안 3건 등을 채택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오는 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중국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함경남도 동해안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는 6도에서 1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이번 주 뉴욕에서 만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4일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다시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북한의 위협을 일축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시사 프로그램인 폭스 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북한의 그 같은 주장에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누구와 협상하는지 알고 있고 그들의 입장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경제적 제재 완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이번 주 뉴욕에서 만날 예정이라며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지난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2인자인 카운터파트와 또 한 번의 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회담 상대와 장소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일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병진 노선을 다시 추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외무성 미국연구소 권정근 소장의 논평을 통해 미국이 계속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병진이라는 말이 부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핵과 경제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 노선의 승리를 선언하며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 전략 노선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이번 주 뉴욕 회담으로 미국과 북한의 핵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내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회담에서는 대북 제재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회담을 앞두고 양측에서 나오는 성명들을 보면 결과를 낙관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 양측은 제재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 입장을 강화하거나 상대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이면서 날카로운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미국의 경우 폼페오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어떠한 경제적 완화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제재 해제뿐 아니라 완화도 비핵화 완료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예 다시 핵 개발에 나설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죠.
예, 외무성 미국 연구소 소장 이름으로 발표한 논평에서 이런 위협을 제기했는데요. 지난 4월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폐기한 병진 노선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논평이 나오기 하루 전인 지난 1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제재에 대해 악랄한 책동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제재 관련 발언 중 가장 수위가 높았습니다.
북한이 병진 노선 복귀를 거론하는 건 심각한 일 아닌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과 이어지는 양측의 고위급 회담은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이 병진 노선 복귀를 선언한다면 미북 협상의 판이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번 논평은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의 이런 수사에 익숙하며 걱정하지 않는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평가는 이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그래도 제재 문제로 이번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닌가요?
기싸움은 기본적으로 상대로부터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신경전입니다. 미국은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북한은 제재 완화를 비롯한 상응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미북 양측은 현재 서로의 입장을 잘 알고 있고 이미 최고위 수준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한 상태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네 번째 평양 방문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5시간 넘게 직접 협상을 벌였던 만큼 뭔가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재 문제에서 진전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미국이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건 제재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핵화의 수준에 따라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나 여행 금지 중단,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제재 역시 비핵화 조치의 내용에 따라 완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무엇을 원하는 건가요?
미국의 목표는 내년 초 열릴 전망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에 앞서서 상당한 수준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폐기된 풍계리 핵실험장의 사찰 일정을 확정하고 영변 핵시설도 사찰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 핵무기 일부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폐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북 간 2차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이번에 확정이 될까요?
비핵화 조치와 핵사찰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면 2차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도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미북 협상이 다시 답보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회담은 한 달 전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의 장시간에 걸친 대화의 결과로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미북 협상은 좀처럼 탄력을 되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회담은 이번이 벌써 6번째죠.
두 사람은 평양에서 4번, 그리고 지난 5월 말에 이어 이번에 다시 뉴욕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회담에서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파로 알려진 김영철 부위원장을 협상 상대로 꺼린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방침은 최근 들어 더욱 굳어져가는 느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모두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급한 불은 끈 만큼 시간을 갖고 철저한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제 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절실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가 향후 비핵화 진전의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을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여성을 겨냥한 폭력과 학대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에 인권침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인권유린이 만연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BOA에 휴먼 라이츠 워치가 보여준 것과 같은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이후 탈북한 주민 54명과 관료 출신 8명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성폭력 실태 보고서 이유 없이 밤에 눈물이 나요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은 여성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킴으로써 북한에서 벌어지는 여성 학대에 대한 관심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럽연합과 일본이 지난달 31일 북한 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데 대한 국무부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는 인권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해왔고 국무부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유린과 폭력을 강조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 존중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잇따른 접촉 과정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기록을 언급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 같은 극악한 행위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한 미국의 깊은 우려를 높이는 것은 북한과 관련한 미국 인권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 당국자는 지난달 25일 BOA에 유엔 총회에서 해마다 채택되어온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폭넓은 국제적 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위원회에 제출된 결의안은 이달 중순 처리될 예정이며 여기서 채택되면 오는 12월 총회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게 됩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번 주 북한 2인자와 대화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미국의 전직 외교 관리들은 구체적인 북한 핵시설 정보를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이지만 비핵화 조치 이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카하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뿐 아니라 모든 핵 관련 정보를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 need to know the totality of their program, including highly enriched uranium facility that they.
힐 전 차관보는 이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폼페오 장관이 참가하는 미국 고위급 대화가 임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6년 전 미국인 과학자들에 보여줬던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포함한 핵 프로그램 전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폐기할 핵과 미사일 시설을 북한이 고르도록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think it's a good policy to have North Korea choose the sites that they want to have decommissioned. I think that
대신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이 폐기할 시설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조만간 열릴 회담에서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의 진정성 확인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도 폼페어 장관이 북한 당국자에게 핵과 미사일 시설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넘길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e US side will be continuing to push for more in the way of information and a declaration on North Korea's, you know, nuclear.
그러면서 북한은 제재와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의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현재 교착 상태를 돌파할 독창적 외교가 작동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과 북한 여행 금지 조치 등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So the United States can begin to offer some gestures to the North Koreans on the humanitarian assistance side.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이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 완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폐기하고 검증할 북한 핵 프로그램이 많다며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 핵 프로그램 규모는 북한의 신고와 국제사회 철저한 검증 외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 자격으로 과거 북한 핵사찰에 참여했던 올리 하이노넨 박사는 북한이 핵 목록 신고를 하고 검증을 끝내기 전에는 정확한 규모를 알아내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과거 남아공과 비슷한 핵 생산 물질 약 700에서 800kg 정도를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이노넨 박사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약 10개에서 20개로 핵 억제력만 가질 정도의 적은 수로 보이지만 언제든 무기로 제조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핵 분열 물질 재고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노넨 박사는 이에 따라 사찰과 검증에서 북한의 정직한 협소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능하면 북한이 시설을 파괴하기 전에 국제사찰단이 검증을 해야 핵 프로그램의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시설을 먼저 파괴해버리면 얼만큼의 핵 분열 물질이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사찰단 입회하에 폐기 과정을 시작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핵 전문가는 첫 단추인 북한 핵 목록 신고서부터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풍계리나 영변을 성공적으로 사찰한다 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장은 첫 단계부터 규모를 확실히 파악해야 하며 규모에 대한 신고 없이는 다른 모든 과정이 무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에서 이런 점을 강조하고 북한은 수용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기구 CTBTO가 북한의 가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나타내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시노 제르보 CTBTO 사무총장은 CTBT를 통해야 검증이 동반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미국 군축협회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과의 최종 합의에는 북한의 CTBT 서명과 비준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정말로 국제사회와 신뢰를 구축하길 원한다면 지체 없이 CTBT에 서명해야 하며 북한이 그렇게 한다면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CTBT에 서명하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복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또한 지난 5월 24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을 폭파하면서 검증을 위해 외국 기자를 초청했지만 현장에는 실제로 전문가가 자리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는 북한의 주장은 환영하지만 전문성과 필요한 기술이 부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CTBTO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관련 기술과 장비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르보 총장은 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는 반드시 검증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듯 검증은 북한의 핵실험을 종식시킬 핵심 요소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르보 총장은 또 모든 나라, 특히 북한이 CTBT에 가입해 핵실험이 과거의 유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핵무기 없는 세계에 다가갈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CTBT는 핵실험 없는 세계를 목표로 지난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지금까지 188개국이 서명하고 166개국이 비준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군축을 담당하는 유엔 총회 1위원회가 북한 관련 결의 3건 등을 채택하며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회의에서 북한은 핵실험 중단 등을 부각시키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지만 비핵화와 제재를 강조하는 일부 나라들의 강경한 태도에 부딪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위원회 회의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북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반도 대화 분위기를 환영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규탄하며 북한을 몰아세우기에 바빴던 지난해 회의와는 사뭇 다른 어조로 출발했습니다. 달라진 분위기는 지난해 북한을 평양 정권이라고 부르며 회의 때마다 설전을 벌였던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군축 담당 대사의 발언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This year, we are meeting in the context of engag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imed at holding North Korea to its commitment.
우드 대사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약속 아래 미국과 북한이 만남을 갖고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왔던 지난해와 상황이 달라졌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란 점과 대북 제재가 지속될 것이란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북한이 아닌 러시아나 이란 등을 비난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북한 역시 미국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미 대표의 발언에 반박을 하거나 미국을 거칠게 비난했던 과거 태도와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유럽 나라들은 다소 조심스러운 미국 대표의 접근과 달리 일제히 북한을 몰아세우는 장면을 자주 연출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입장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BID를 이뤄야 하고 그전까진 제재도 지속돼야 한다는 촉구로 모아집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영국 대표로 나선 에이든 리들 제네바 주재 군축 대사입니다.
It is vital that DPRK takes concrete actions towards denuclearization as agreed at that summit. International pressure and robust UN sanctions have played a key role.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건 필수라는 겁니다. 이어 국제사회의 압박과 강력한 UN 제재가 북한과의 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 리들 대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를 밟기 전까진 제재는 엄격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회의에서 얀 후앙 프랑스 군축 대사도 북한 상황과 관련해 프랑스는 조금 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며 동일한 주장을 펼쳤고 체코와 오스트리아, 터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등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겐 침묵했던 북한 측 대표는 반박권을 활용해 연합된 대응에 나선 유럽 나라들의 주장을 일축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지난달 23일에는 북한과 프랑스가 반박권을 사용해가며 설전을 벌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북한 외무성 소속의 강명철 국제기구 군축국장이 프랑스의 주장에 반박권을 사용하며 목소리를 높이자 프랑스 측 대표로 나선 후앙 대사도 반박권을 이용해 상반된 입장을 밝힙니다. 당시 후앙 대사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이 지적하지 않았던 북한의 생화학 무기까지 거론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신경 화학 무기로 살해된 사건까지 언급했습니다.
Le programme nucléaire nord-coréen est intimement adossé à son programme balistique. Son développement lourd de menaces témoigne de ce que le régime cherche à.
이에 대응하는 강 국장의 발언입니다.
Are you saying that the nuclear weapons are safe and good when they are in your hands? And the nuclear weapons.
강 국장은 핵무기가 내 손에 있을 때만 안전하고 다른 나라에 있을 땐 위험하고 위협적이냐는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도 북한의 좋은 사례를 따라 핵무기 없는 프랑스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며 그럴 의사가 없다면 프랑스 정권 대표는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세 건의 결의가 무리 없이 채택된 점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이 종식된 건 아니란 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일 1위원회가 채택한 결의 L26호와 L54호, L64호는 모두 북한이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 등을 끝낼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다룬 결의 L54호는 찬성 160, 반대 4, 기권 24표를 얻어 압도적인 지지 속에 통과됐습니다. 이 결의를 반대한 나라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시리아였습니다. 미국은 한국 등과 함께 기권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결의 L54호는 북한 문제와 함께 1945년 미국으로부터 핵공격을 당했던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민감할 만한 내용이 담겼다는 사실을 기권의 배경으로 추론해 볼 수 있지만 지난해 미국이 같은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점으로 미뤄볼 때 꼭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 위원회는 북한과 관련된 결의 3건을 포함한 24건의 결의를 제73차 유엔총회로 보낼 예정입니다. 이후 유엔총회는 절차를 거쳐 이들 결의들을 최종 채택하게 됩니다. 유엔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의 공식 기록으로 남겨진다는 점에서 많은 나라들이 자국과 관련된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 강명철 국장도 표결 직전 발언을 요청해 해당 결의들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However, the sponsors of this draft resolution have once again taken the position of confrontation. Regardless of such improvements this year, my delegation reached out to one of the sponsors with a flexible position.
강 국장은 L26호를 예로 들며 북한의 여러 개선 사안들과 관계없이 해당 결의에 발의국들이 대결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은 유연한 자세로 발의국 중 한 곳과 만났지만 이 발의국이 좁은 마음과 편견을 갖고 있어 철회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L54호의 주요 발의국인 일본에 대해서도 전범국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과거를 통해 교훈을 얻는 대신 세계를 향한 야망을 품고 군국주의의 길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관할권이 매우 광범위해 기업뿐 아니라 인도주의 지원단체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미 제재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사실상 모든 미국 단체의 방북 승인이 거부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외교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미국인뿐 아니라 제3자와 3국 등의 굉장히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미국의 제재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미국 법률회사인 크로웰 앤 모링의 경제제재, 수출통제, 자금세탁 방지 전문가인 DJ 울프 변호사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 뒤 VOA에 UN과 미국의 대북 제재에 차이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UN의 제재는 많은 부분을 금지하지만 제재 대상 인물과 품목에 관련된 게 아니면 금지하지 않는 반면 미국의 대북 제재는 정의와 대상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If you're a US company or US NGO or you have US product, everything requires an authorization.
미국의 대북 제재는 사실상 미국인의 모든 대북 거래를 금지하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제한도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울프 변호사는 특히 미국 밖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최소한도 이상의 미국산 제품이 함유됐다면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령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미국산 물질이 10% 이상 포함됐다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미국인 직원이 없고 미국 은행과 거래가 없는 한국의 대북 지원 단체라도 미국산 의료 진단용 장비를 구입해 북한에 보내려면 미국 당국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채취한 타액을 미국으로 보내 분석하는 의료 작업 역시 허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울프 변호사는 미국의 제재는 인도주의 지원 물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단체들이 규정들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you've got to really understand these rules because even as a humanitarian organization, you're still subject to them. And in many cases, there is potential risk from a legal and regulatory.
울프 변호사는 그러면서 물품 구매를 위해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금융 이체와 송금 과정, 고객에 대한 기술적 지원도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해 획일화된 정식 면제 절차가 있지만 미국은 여러 건의 허가와 면제 과정이 중복돼 있어 조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민간단체들은 최근 들어 대북 지원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40년 넘게 인도적 개발 지원을 하는 미 AFSC의 대니얼 제스퍼 담당관은 VOA에 북한에서 활동하는 미국 단체들이 제재와 여행 금지 등 두 분야의 규제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US NGOs are facing probably two areas of restrictions right now. One being sanctions and one being the travel ban.
지원 물품에 대한 제약이 놀라울 정도로 복잡해져 소규모 단체들이 미국 정부 승인을 받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 재무부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단체들과 질의응답을 요구하는 게 빈번해 과거 몇 시간이면 충분했던 절차가 몇 달 이상 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미국 정부가 모든 민간단체의 북한 출입을 사실상 금지했다고 말했습니다.
Just a few weeks ago, we have gotten indications that the U.S. is now stopping all humanitarian workers from traveling to the DPRK. So this obviously complicates our assistance project.
미국 정부가 지난 9월 1일부터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연장하면서 여러 조건을 강화했고 이후 모든 미국 단체의 북한 여행 신청이 거부됐다는 겁니다. 제스퍼 담당관은 지난 40년간 자신의 단체가 북한에서 활동하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 출입을 금지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때문에 가을에 계획했던 북한 내 정기적인 분배 감시 평가 작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강도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외교적 압박의 추가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We're getting indications that the United States is increasingly seeing humanitarian assistance as a point of leverage within diplomacy.
과거 오바마 행정부는 제재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정부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기본적인 개입만 했으며 제재를 의회가 주도했기 때문에 활동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많은 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제스퍼 담당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 강도를 급격히 높이고 행정부가 제재를 직접 주도하며 단체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치들을 통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고 단체들에 대한 후원자들의 지원과 관심이 떨어져 어려움을 이중고로 겪고 있다는 겁니다. 제스퍼 담당관은 정부와 단체들이 북한 정부에 대해 공유하며 협력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이런 협력이 중단돼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제스퍼 담당관은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열린 대북지원 국제회의 토론회에 참석해 단체들이 겪는 어려움을 분야별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Assistance may be restricted to almost all items that except for those items that are used to combat infectious diseases.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북 지원에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달에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특히 손톱깎이와 장애인용 휠체어, 농사용 삽 등 금속이 들어간 모든 물품에 검열이 이뤄지고 반품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 최혜경 운영위원장도 인도적 지원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한국에서 인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저희들의 시선에서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미국 제재가 미국인만이 아니라 전 세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북한과의 모든 거래 행위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 행위까지도 금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령 북한에 보낼 중국산 밀가루 구매를 위해 중국 업체에 송금을 하려 해도 한국과 중국은행 모두 달러로 송금되는 절차 때문에 이를 꺼려해 물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제스퍼 담당관은 VOA에 한국의 민간단체들도 지원과 분배 감시에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 세계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면제 규정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would like to see perhaps a universal waiver system as the United States is looking at this type of policy in other areas of the world as well.
과거 팔레스타인 사례처럼 민간단체들이 유엔과 협력해 대북 지원에 전 세계가 예외적인 특별 절차를 도입하도록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울프 제재법 변호사는 승인 절차가 복잡해졌지만 여전히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조건을 충족하고 물품 면제와 승인 신청서를 일찍 제출하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E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한국과 북한의 2032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의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IOC는 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치적 대화를 통해 훗날 입후보에 필요한 진전을 이루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올림픽 유치 신청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토마스 바후 연장 명의로 남북 간의 스포츠 교류를 장려함으로써 관계 개선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한국과 북한은 이날 체육분과 회담을 열고 올림픽 공동 개최의 의향을 담은 서신을 IOC에 공동으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오는 6일 중국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가 실시됩니다. 중국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오는 6일 중국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을 앞두고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인권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제출한 사전 질의에서 대다수가 여성과 어린이들인 탈북 난민들이 고국으로 강제 송환돼 고문과 심지어는 죽음 같은 과도한 처벌에 직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서명하고 비준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 아래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어떤 당사국도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사전에 제출한 질의서에서 중국이 탈북 난민들에 대한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이른바 롱 누플르망 원칙을 준수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롱 누플르망 원칙은 난민을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로 강제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이 밖에 민간단체인 피랍 탈북인권연대는 중국 UPR에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서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돼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체포된 뒤 강제 북송을 당해 북한에서 모진 고초를 겪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지연아 씨는 최근 국무부가 공개한 동영상에서 세 번이나 북송을 당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도 힘든 것을 저는 세 번을 북송이 당했고 그리고 네 번 탈출했고 그 과정에서 북한에 정말 처절한 인권 박해를 경험을 했었고요.
지 씨는 또 북한에서 마취도 없이 강제 낙태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 내 탈북자들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범법자며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도 그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국이 탈북 난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오웨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학대를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If these people are repatriated to China, to North Korea, they are subject to ill treatment, at least ill treatment.
미 국무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중국 인권 보고서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국 정부가 책임 있는 가장 중대한 인권 문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계속 인신매매 피해자 등 탈북자들을 체포하고 강제 송환해 이들이 극심한 처벌이나 죽음에 직면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이 고문과 구금, 강제노동, 처형, 비인도적 대우에 직면하고 있다는 상당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그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북한 이탈 주민들은 학대를 피해 탈출한 난민이나 현장 난민으로 국제적 차원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이탈 주민을 강제 북송하는 중국은 국제난민법과 인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오토 원비어의 가족이 다음 달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들은 북한의 고문과 처형 실태를 설명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토 원비어 측 변호인은 지난달 31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다음 달 6명의 증인을 동반한 증거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류는 지난달 15일 증거 청문을 허가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변호인은 청문이 가능한 날짜로 12월 18일, 19일, 20일 사흘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이 중 한 날짜를 지정하면 증인들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증인으로는 원비어의 부모와 형제 등 4명과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미 터프츠 대학 교수, 북한 인권 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 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등 총 6명이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원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원비어는 지난 4월 아들이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10일 원비어의 부모와 주치의와 더불어 이성윤 교수와 호크 위원 등이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변호인은 원비어의 부모가 이번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과 법적 책임에 관해 증언을 할 예정이라며 증언은 진술서에 기술된 내용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비어의 여동생과 남동생 역시 그의 죽음으로 가족들이 받은 충격을 포함한 피해 부분에 대해 주로 증언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이성윤 교수와 호크 위원도 북한의 책임 부분에 대해 증언을 하게 되며 북한이 원비어에게 자행한 인질극, 고문과 더불어 적법한 사법 절차 없이 이뤄진 살인에 대한 전문 지식을 나눌 것이라고 변호인은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당시 제출한 19페이지 분량의 진술서에서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과거 사례들을 상세히 소개한 바 있습니다.
호크 위원도 진술서를 통해 북한이 고의적으로 원별을 혼수상태에 빠뜨렸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하면서 고문이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 450페이지에 달하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첨부했습니다. BOA는 진술서를 제출한 전문가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비어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벤자민 해치 변호사도 지난달 29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 시점에선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원비어 측은 북한 당국이 이 소송에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근거로 궐석 판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번 재판 기록에 따르면 원비어 측은 지난 6월 19일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통해 소장을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으며 당시 김이라는 인물이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달 27일 원비어의 치료를 담당했던 평양 친선병원 원장이 조선중앙통신과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평양 친선병원 원장은 인터뷰에서 미국 내에서 원비어의 사망과 관련해 진실이 완전히 왜곡되고 있는데 분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원비어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성의껏 치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비어를 돌려보낼 당시 그의 생명 지표가 완전히 정상이었다는 사실은 원비어 송환을 위해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 의사들도 인정했다면서 이들 의사들이 그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진단 결과에 견해를 같이 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했고 그 확인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사들의 의학적 평가는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한다며 그 어떤 이기적 목적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되기 전 그를 진료했던 치과의사들은 진술서에서 원비어의 아랫니 두 개의 위치가 크게 바뀌었다고 지적하면서 물리력이 가해졌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원비어의 진료를 담당했던 신시내티 대학 메디컬 센터의 대니얼 켄터 박사도 북한이 원비어의 병명으로 지목한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된 흔적이 없다며 북한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비중격 손상 위험에도 불구하고 원비어의 코에 음식물 섭취를 위한 튜브가 장시간 꼽혀 있었고 체내에 삽입해 소변을 뽑는 기구가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덧붙여 원비어가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시간입니다. 미 국무부에서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3박 4일간 서울에 머무르면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외교부 통일부 장관을 모두 만났는데요. 비건 대표의 방한 배경과 의미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을 방문한 미 국무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9일 외교부를 찾았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로에 있는 정부청사를 방문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대표와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북 후속협상과 남북관계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비건 대표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고수 본부장을 만나 미한 양국이 한반도에서 지난 70년간 이어진 전쟁과 적대를 종식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shared goal here, which is to bring an end to 70 years of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두 대통령이 그 같은 목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건 대표는 말했습니다.
I am absolutely confident that this is within reach. I think our two presidents.
이어 비건 특별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해리 에리스 주한미국 대사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이 배석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면담이 미국 측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한국 정부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면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그리고 2차 북미회담 진행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이 비건 대표에게 북미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고 비건 대표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건 대표가 요청했다는 한국 정부 지원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튿날인 30일 비건 대표는 통일부를 방문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면담 시작에 앞서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보조를 맞추는 문제를 협의하게 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비건 대표는 우리는 한반도에서 같은 것을 원하고 있다며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 등에서 함께 협력할 많은 사안이 있고 통일부와의 협력을 고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비건 대표는 다시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2시간가량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관측통들은 비건 대표가 한국 정부와 대북제재 공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면담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비건 국사의 그 대표의 그 카운터파트는 우리 저 안보실장 정실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외로 임종석이뿐만 아니라 청와대 상황실장까지 만났단 말이죠. 아마도 미국 대표 얘기는 우리와 보조를 같이 하자는 얘기는 딴 얘기가 아니죠. 빨리 가지 말아라.
실제로 지난 한 달간 미한 간에는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나왔습니다. 우선 지난 9월 평양에서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 직후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 내용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정진석 국회의원과 강경화 외교장관이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정상회담 직후에 폼페오 장관하고 통화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먼저 강 장관께 전화를 걸어왔죠. 그렇죠?
예, 하도
사전에 군사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폼페오가 강 장관에게 표시했어요.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만 얘기하셔야 돼요.
또 9월에는 미 재무부가 한국은행 7곳과 전화회의를 갖고 대북 제재 준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Well,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미한 양국의 호흡이 맞지 않는 사례로 남북 철도 연결을 꼽을 수 있습니다. 남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철도를 연결하기로 했고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올해 안에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해 한국 정부와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29일 국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미국 측과 저희가 부분적으로 좀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사업을 반대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고.
실제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끊어진 경의선이나 동해선 철도를 연결하려면 북한의 낡은 레일이나 침목을 교체해야 하고 그러려면 남북 자재와 중장비가 북측에 반입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5는 북한과의 모든 합작 투자와 협력 사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5-7항은 사실상 철도와 관련된 모든 부품과 자재 공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상업적인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남북 철도 연결은 한국 정부의 대북 오이사 조치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하자 한국은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는데 여기에는 대북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엇박자를 내는 또 다른 이유는 두 나라 최고 지도자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행한 연설에서도 대북 제재가 풀리려면 먼저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haven't taken off the sanctions. We have massive sanctions. But I want to take them off quickly, but they've got to get rid of the nukes.
한국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는 국제사회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한국이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한 뒤 제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다소 후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핵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의 안정을 늘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요즘 들어서는 종전선언보다는 제재를 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도 최근 원산의 갈마 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찾아 대북 제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적대 세력들이 우리 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버리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오리속게 광분하고 있지만
또 남북 경협이 빨리 진행되지 않자 북한은 남측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당초 진행하기로 했던 예술단 서울 공연과 다른 회담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무슨 뭐 개성공단에서 만나기로 했다가도 일방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이런 북쪽의 태도가 아주 그 어만하게 짝이 없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계속 나오자 미얀 양국은 이 문제를 담당할 공동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세 그룹이 외교와 비핵화 제재 이행,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간 협력에 대한 긴밀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two governments agreed on establishing a new working group that would further strengthen our close coordination on our
미한 실무 그룹은 미국에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그리고 한국에서는 외무부 이도훈 한반도 평화고서 본부장이 주도하며 다른 부처 관계자들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실무그룹 출범을 계기로 미한 양국이 다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와 정책 공조를 이뤄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